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조 두 개를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신조는 욜로라는 말인데요. 욜로라는 말 많은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요.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욜로라는 말은 대략 한 5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서 이제 영어로 예,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표현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앞 글자들을 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욜로라는 말은 단 한 번만 사는 인생 이런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자면 욜로라는 말은 기독교의 인생관과 기본적으로는 가깝게 보입니다. 왜냐? 한 사람이 죽은 다음 다시 다른 존재로 다른 생명체로 또다시 태어난다. 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인데 그 윤회 사상과는 정반대죠. 오직 한 번의 인생만,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한 번의 인생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욜로라는 말이 기독교의 인생관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주인과 주체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욜로라는 말이 기독교의 인생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 욜로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욜로라는 말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는데요. 저기 나온 것처럼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 교육 시간에 소확행 제가 설명을 했지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가지시면 안 돼요. 소확행이라는 말 한자로 작을 소자 분명할 확자 행복 행자. 그러니까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이에요. 이 소확행이라는 말은 욜로라는 말처럼 먹기 글자를 줄여서 만든 그 신조어가 아니라요. 어떤 작가가 만든 용어입니다. 거의 매년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라가면서 일본의 국민 작가로 불리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쓴 그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는 이 책에서 그 작가가 처음 사용을 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책에서 소확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쫙쫙 찢어서 먹는 것.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 새로 산 아주 깨끗한 하얀 셔츠를 입는 것. 뭐 이런 것이 소확행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1986년도에 출간된 이 책에 나오는 이 소확행이라는 말은 거의 30여 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18년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등 거의 모든 분야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요, 2018년 올해 10대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 소확행을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한 이 두 개 신조, 욜로라는 것과 소확행,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회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은 욜로와 소확행이 결합돼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 현상을 이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아주 예쁜 펜션이 그리고 오른쪽은 다 아시죠? 제주도의 명물 중 하나인 유채꽃밭 풍경인데 저렇게 예쁜 집에서 제주도의 멋진 멋진 풍경을 마음껏 즐기면서 일정 기간 제주도에서 살아보는 것. 요즘에 유행되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서 뭐 한 달 살아보기.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혹은 뭐 1년 6개월이 됐든 좌우간 내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는 것.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는 이게 바로 욜로와 소확행이 결합돼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현상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욜로라는 말이 한 번만 사는 인생이란 뜻이고 소확행이라는 말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떤 섬에 가서 섬 사람처럼 살아보거나 아니면 두메 산골에 가서 산골 마을 사람처럼 살아보거나 혹은 여건이 되면 럭셔리한 별장에 가서 뭐 소위 상류사회 사람들처럼 살아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에서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정 기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에 대해서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다 돈 있고 시간 되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나 그런 식으로 살아보지. 아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살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좀 다소 회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방금 소개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는 이것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람처럼 살아보거나 뭐 산골에 가서 산골 마을 사람처럼 살아보거나 럭셔리하게 상류사회 사람처럼 살아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처럼 살아보는 것에 대하여 레위인처럼 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처럼 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민수기 3장 1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예, 레위인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다른 열두 지파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레위인은 아주 특별한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저기 맨 마지막을 보세요.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즉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열두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예, 이런 뜻은 아니에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 예,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레위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민수기 3장 11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거, 그 특별한 사명, 저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에서 심우하는 것,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성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동식 성전이지요. 자, 그러면 레위인처럼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는 것일까요? 레위인이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당하며 봉사하는 것, 그것이 레위인처럼 사는 삶일까요?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담당하며 봉사하는 것도 넓게 보자면 레위인처럼 사는 삶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레위인처럼 사는 삶이란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던 일, 레위인의 일, 레위인이 하던 일에 관련된 게 아니라 레위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과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걸까요? 아, 그거야 하나님의 주권이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이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예, 지금 읽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자기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장면이. 참고로 야곱의 아들 12명, 이 12명의 아들이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나온 야곱의 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유언은요, 단순히 유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의 선포였어요. 예를 들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말한 야곱의 유언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첫 번째 지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지파가 됐어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첫 번째 아들인 루벤에게 말한 야곱의 유언대로 루벤 지파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장자 지파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은 12명의 아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앞길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과 저주의 선포였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저주의 선포를 받은 아들이 있어요. 누군가? 바로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저기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한 야곱의 유언을 보면 이건 뭐 저주도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한 저주의 선포입니다. 보셔요?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한 유언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저주했습니다. 첫 번째,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자기 그 아들들, 시므온 레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게, 야, 저 시므온과 레위를 이 형제들 중에서 왕따 시켜라. 배제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너 나가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뻥치는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시몬과 레위에게 내가 말한 이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것은 시몬과 레위 자손이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시몬과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는 이 세 번째 표현은 훗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저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시몬과 레위에게 말한 야곱의 유언, 야 이게 정말로 자기 친아들에게 말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한 저주의 선포예요. 어째서 야곱이 이렇게 심한 저주를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을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잔혹하게 모조리 살해하는 몰살시키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나 혹독한 저주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지금 살펴본 이 세 가지 저주의 선포를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했죠?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서 분명히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시몬과 레위 자손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장에 와서는 레위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도 이건 역시 말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 중에서 시몬을 쏙 빼고 레위에게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심판, 이 저주를 선포받은 레위 지파 자손들을 구별하시고 특별한 사명까지 부여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엄청난 어떤 사건을 수습하는, 처리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건일까요?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 가장 커다란,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고요. 또 하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의 과거 운명을 좌우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미래가 복된 길로,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현재와 미래는 캄캄한 절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저 대목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대충 그냥 덮자 이런 식으로 대충 저 금송아지 사건을 대충 처리했다,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현재 미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제로. 그들은 완벽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저 사건을, 금송아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3,000명가량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약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한 주도자 3,000명만 딱 처단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받아야 할 형벌에서 엄청나게 감형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상 숭배를 주도한 저 3,000명을 반드시 처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누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완전히 제거하는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28절 마지막을 보셔요. 28절 마지막 보셔요. 26절 모세가 이르되,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 갔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 자원한 거예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손 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데, 레위 자손들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저렇게 레위 자손들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그 다음에 그 레위 자손들의 자원에 대해서, 레위 자손들의 모습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선포했는가, 모세의 평가와 선포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출애굽기 32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의 그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고 선포했는데, 이 모세의 평가와 선포는 모세의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자원한 거, 너희들의 그 모습,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이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다 평가받았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뭐라고 선포를 받았습니까?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복일까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뭐 그런 복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은 앞서 살펴봤던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민수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바로 그것이 레위인들이 받은 복, 레위인들이 받을 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교교육자 칼빈의 설명을 인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레위 자손들 창세기 49장에서 혹독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받은 삶에서 복받은 삶으로 바뀌었어요. 민수기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를 도와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레위인처럼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삶. 저주받은 삶에서 복받은 삶으로 바뀌는 것이 레위인처럼 사는 삶이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면서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흙수저, 금수저입니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예, 어떤 사람은 흙수저 속에서 태어났네. 뭐 이런 식으로 말들 많이 하죠. 이거 사전에 올라올 정도로 흙수저, 금수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으로 바뀌는 것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간혹 개천에서 용난다는 식으로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뀔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처럼 저주받은 삶에서 복받은 삶으로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레위인처럼 저주에서 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레위인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저주받은 삶에서 복받은 삶으로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